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요의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중부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수도 베이징에서 2명, 남부 관둥성의 선전시에서 1명의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우한 이외 중국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저장성 동부 지역에서도 감염 의심 사례가 여러 건 보고되는 등 중국 전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입니다. 중국 국가보건위원회는 이 바이러스의 전염을 여전히 예방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며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기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한 보건당국은 오늘 지난 주말 우한에서 136명의 환자가 새로 확진을 받아 환자 수가 총 198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우한에서 시작된 폐렴으로 인한 세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9명이 위중한 상태이고 35명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국보건당국은 우한 폐렴과 관련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첫 번째 사례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환자는 30대 중국 여성으로 오늘 우한에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독일과 터키, 러시아 등 12개 국가 지도자들이 리비아 내전 사태를 종식하기 위해 더 이상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주재로 오늘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회담에서 리비아에 대한 유엔의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준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리비아 내전에 개입하지 않고 완전한 휴전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담에는 독일과 터키, 이집트, 러시아 등 12개국 정상들이 참석했습니다. 또 내전을 겪고 있는 리비아 통합정부의 파예즈 알사라즈 총리와 리비아 국민군의 칼리파 하프타르 사령관도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2일 모스크바에서 리비아 통합정부와 리비아 국민군의 휴전협정이 결렬된 지 7일 만에 열렸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지난 18일 수도 사나 인근 마리부주의 정부군 훈련소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100여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AFP 통신은 군 소식통을 인용해 후티 반군이 이날 사나에서 동쪽으로 약 170km 떨어진 마리부주의 정부군 훈련소 내 모스크를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멘 외무부는 트위터에 후티 민병대의 모스크를 겨냥한 테러 공격을 규탄한다며 이번 공격으로 100명 이상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예멘 정부군 대변인은 사망자 가운데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도 포함돼 있다며 후티 반군은 무자비한 보복 공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후티 반군과 예멘 정부군 사이의 내전이 수개월째 비교적 소강 상태를 보이던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홍콩인 15만 명이 어제 도심에서 입법회 선거의 완전 직선제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홍콩 도심인 센트럴 차트 가든 광장에서 열린 이날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직선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가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 등을 적용하는 등 국제사회가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위대는 홍콩 보건과 경찰의 폭력을 용납하지 말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홍콩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을 발사했습니다. 경찰은 또 일부 시위대가 경찰을 공격하고 거리에서 불을 질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홍콩인들은 지난해 6월부터 홍콩 당국에 5개 항의 요구를 제시하며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비롯한 멕시코, 캐나다 등과의 무역 합의로 미국의 농부들이 큰 이익을 챙겼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유세를 위해 텍사스주 오스틴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들과 체결한 무역 합의는 대단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 15일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20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기여를 환영한다고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매우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으며 중국과 함께 미국이 직면한 대표적 위협이라고 미 합동참모부 차장이 말했습니다.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핵테러를 막기 위한 국제공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막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는 영하 8도에서 영상 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한국 정부의 기여를 환영한다고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또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는 한국의 긍정적 기여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남북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금강산 개별 관광을 본격 추진하고 나선 데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As it relates to the ongoing discussions and negoti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we always welcome the positive contribution.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선 미북 사이에 진행 중인 협상과 관련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 또는 누구든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을 실행에 옮기도록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언제나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의 발언을 둘러싼 한국 내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여전히 해리스 대사를 신뢰하고 있고 미국과 한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 협력을 이어갈 것이란 겁니다.
The ambassador serves at the pleasure of the secretary and the president. Our secretary has a lot of confidence.
해리스 대사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폼페오 장관은 해리스 대사를 크게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중요한 관계에 대해 감사하며 이번과 같이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일에 대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미국의 노력에 대해 북한 측으로부터 답변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대화에 진전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과 관련한 기관 두 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대해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있을 때까지 제재는 유효하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Sanctions would remain in effect until both sides were able to get to a deal that was amicable and agreeable for both.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대북 제재는 미국과 북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우호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면서 미국은 올해 이런 합의에 이르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김영교 기자와 오테이거스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내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16일 스티븐 비건 부장관과 만난 이후 미국과 한국이 남북협력사업과 관련해서 긴밀히 조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개별 관광에 미국 정부가 동의할 의향이 있는 겁니까?
So without getting into the specifics of the individual projects, I'll say that we were all very happy that Steve Biegun, who of course had the North Korea.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는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국무부 내에서 북한과 관련한 정책을 이끄는 비건 부장관이 17일 오후 부장관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국무부에서는 모두 기뻐하고 있고요. 폼페오 국무장관이 비건 부장관을 선택한 건 당연히 둘 사이의 관계가 좋아서기도 하지만 아시아에 중요한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이 행정부가 일본과의 양자관계, 한국과의 양자관계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말이죠. 미국과 북한 간 진행되고 있는 대화와 협상과 관련해서 한국이나 일본 또는 누군가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한 약속을 실행에 옮기게 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국무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평화롭게 나아가는 일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남북협력 확대 언급과 관련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 발언에 대해 한국 청와대가 부적절하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하실 말씀 있는지요?
The ambassador serves at the pleasure of the secretary and the president. Our secretary has a lot of confidence in our ambassador.
해리스 대사는 국무장관과 대통령의 뜻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무장관은 해리스 대사를 크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중점을 두고 싶은 부분은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 북한과 관련한 제재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을 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무부는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중요한 관계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은 앞으로도 이렇게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 협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위해 여러 채널로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접촉에 북한의 반응이 있었습니까?
I hesitate to get ahead of what's going on with Steve Biegun and of course Alex Wong and others here at the State.
이것과 관련해서는 비건 부장관과 알렉스 웡 대북 특별 부대표 그리고 다른 담당자들을 앞질러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실무 협상은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이 북한과 협상을 이끌어가도록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잘 드러내는데요.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죠. 우리는 이런 개인적 관계가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해 주길 기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매우 중요한 일에 대해서 약속을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우리가 직면한 도전 과제에 평화로운 해법을 도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도전 과제는 단지 미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본과 한국, 중국,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나라들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북한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올 것으로 기대하시는지요?
I think the president remains hopeful, and we're certainly going to keep our efforts focused on a constructive dialogue.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싱가포르 회담에서 약속에 기반한 건설적인 대화에 초점을 맞춰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나요? 가령 스웨덴은 미국과 북한의 대화 재개를 위해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지 말이죠.
We've been able to have a lot of direct contacts over the past, I guess, a little over a year, year and a half.
지난 1년 반 동안 북한과 직접적인 접촉을 상당히 진행해 왔습니다. 비건 부장관, 폼페오 장관 모두 노력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든 아니면 다른 일에 있어서든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들이 대화에 기여하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진전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진전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대화에 다시 임하라고 하면서도 며칠 전 북한 기관 두 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보내려고 하는 메시지는 뭔가요? 대화인가요? 제재인가요?
Throughout the various summits and discussions that President Trump has had with Kim Jong-un and even looking at the historic visit that I was on last year.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하고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를 건너서 북한 땅을 밟는 역사적인 일도 있었죠. 이런 기념비적인 일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받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제재는 유지됐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리고 지난 1년 반 동안에도 그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대화하면서 그런 개인적인 관계가 돌파구를 마련하길 바라지만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는 매우 엄격합니다. 제재는 미국과 북한 양측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우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2020년에는 이런 상황에 진전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비건 부장관은 15일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이 안보리 대북결의를 확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해 많은 도움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제재 이행을 확실히 하지 않는 가운데 중국은 어떤 도움을 줬습니까?
I think it's important to note whenever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s areas in which that
미국과 중국이 합의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전 세계에 걸친 지정학적 문제에 대해서 조율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영향력과 사상과 같은 것을 놓고 경쟁을 한다는 것, 물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과 전략적으로 경쟁하는 분야가 많고 또 전혀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이르면서 서로 협력하고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싱가포르 회담 이후 계속해서 전하려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고 앞으로도 북한과 관련해 중국이 보여줄 협력에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묻겠습니다.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충분히 거론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We actually put out an annual human rights report here at the State Department.
국무부는 매년 인권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북한을 포함해 전 세계에 걸쳐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종교 자유 문제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종교 자유와 관련한 연례 회담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매년 내놓는 종교 자유 보고서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서 자세히 보여줍니다. 인권 보고서는 물론이고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종교 자유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크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포함해 다른 나라의 인권 유린에 관해서도 말이죠.
지금까지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으로부터 미북 비핵화 협상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규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전직 주한 대사들은 해리 해리스 대사의 발언이 한국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데 대해 미국의 대사가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전 대사들은 미한 동맹은 협력해야 할 분야가 많고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0년대 중반 서울에서 근무한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대사는 미국 대사가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It's not that unusual for an American ambassador to speak publicly about the U.S. position.
버시바우 전 대사는 17일 VOA에 모든 나라는 주권적으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면서도 동맹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협의를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미북 협상 교착 상태가 남북협력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좌절감을 이해한다며 북한에 대해선 최대한 일치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남북협력 사업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물밑 조율이 필요하다고 버시바우 전 대사는 밝혔습니다. 앞서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남북협력 추진 구상과 관련해 향후 제재를 촉발할 오해를 피하려면 미한 워킹그룹에서 다루는 것이 낫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청와대는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남북협력 관련 부분은 한국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주한대사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대사도 미국 대사들은 자국의 정책을 대변하기 위해 한국에 주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ambassadors are there to express their country's policies, yes.
다만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이기 때문에 서로를 놀라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대사는 해당 발언을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도널드 그레그 전 대사는 현재의 논란 상황이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means that they did not have sufficient conversations and consultations before the statement was made.
현재 논란은 미국과 한국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남북 협력 구상이 발표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버시파우 대사는 현재 논란은 동맹의 운명을 결정짓는 요인은 아니라면서 양측 사이에 중요한 일이 많은 만큼 계속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sue is not the be all and the end all of our alliance, and there's a lot of other important issues where we have to continue to cooperate.
버시파우 전 대사는 또 한국이 고려하고 있는 남북 협력 사업이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에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레그 전 대사는 미한 동맹의 역사를 보면 어려운 순간들은 늘 있었다면서 현재 논란으로 동맹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비공개리에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과 조율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이것이 외교가 추구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힐 전 대사 역시 현재 논란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약간의 우려가 있다면서도 미한 동맹은 깊은 선의에 기반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힐 전 대사는 미한 두 나라가 전통적인 채널을 통한 협의로 논란을 해결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매우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고 미 합동참모부 차장이 밝혔습니다. 합참차장은 중국과 함께 북한을 미국이 직면한 대표적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존 하이튼 미 합참차장은 17일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 속도가 과거에 비교해 매우 빠르다며 북한을 중국에 이은 당면한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이튼 차장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강연에서 향후 세계 패권은 속도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이튼 차장은 강력한 경제를 바탕으로 군사 전략을 밀접하게 연계시켜온 중국과 달리 세계 최빈국인 북한이 어떻게 미사일을 고도화시켜 역내 전략적 셈법을 바꿨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ve done that and they've changed the entire structure of the world with the 115th most powerful country.
두 달 전까지 전략 사령관을 지낸 하이튼 차장은 미사일 개발에서 실패는 필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버지와 할아버지 시대와 달리 실패를 용인하고 어떻게 미사일 고도화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지 깨달은 게 지금의 결과를 낳았다는 설명입니다.
What's been different about North Korea? You want to know what's different about North Korea? They learned how to go fast.
하이튼 차장은 북한이 김일성 시대에는 22발, 김정일 시대에는 9발을 썼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는 2018년을 제외하고 이미 총 67발의 미사일을 썼다며 발사 빈도가 급증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발사에 실패할 경우 관련 과학자들을 징계했던 선대들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점을 김정은 위원장이 깨달은 게 가장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Let's just say the engineers and scientists that failed were not treated well. Kim Jong-un realized that that was not the way to go fast.
미사일 산업은 빠른 실험과 발사, 실패를 통한 경험 축적을 통해서만 고도화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하이튼 참모총장은 북한의 독재자도 이 같은 점을 깨달았지만 미국의 안보 전략은 중국과 북한에 비해 여전히 속도 경쟁에 매우 취약한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하이튼 차장은 북한의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본토 방어 역량을 묻는 질문에 100% 방어를 확신한다고 대답했습니다.
I have 100% confidence in those capabilities against North Korea. But you got to understand that's what they're built for.
하이튼 차장은 관련 방어 자산은 순전히 북한을 겨냥해 설계됐다며 미 본토 방어 역량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장기 교착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해 미북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은 최근 북한의 미북 비핵화 협상 복귀를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6회 생일을 맞아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13일 미서부 실리콘밸리에서 행한 강연에서 미국은 북한의 안보 위협이 아니라며 북한의 더 밝은 미래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weapon systems that they have do pose a real risk. America doesn't pose a security risk to the North.
이에 앞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10일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연말에 도발하지 않은 것은 고무적이라며 미북 협상 재개를 위해 북한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대화 제의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11일 김계관 외무성 고문 명의의 담화에서 미북 대화가 재개되려면 자신들이 제시한 요구사항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레리닉시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대화를 재개하고 싶어 하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would like to see talks resumed. But I think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에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서울에서 공개적으로 미북 회동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무반응이나 침묵을 미국과의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도 내심 미국과의 협상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협상 국면을 폐기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는 레드라인을 넘었을 때 북한의 부담이 더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자신들이 원하는 상황교체를 해주길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계관 담화도 토론 강성이긴 하지만 그러나 큰 흐름을 보면 미국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상황주치를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김계관 담화와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 결과 등을 종합하면 북한의 의도를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로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제재가 풀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제재가 4년째 계속되면서 북한 경제는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을 통해 제재를 풀고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리물출 교수도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포기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완전히 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을 접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미국을 압박해서 정책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지난 연말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전원회의 보고와 김계관 담화 어디에서도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핵경제 병진노선 복귀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북한은 미국과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회담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2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과 대북 제재 5개를 맞바꾸자고 제안했지만 회담은 결렬됐습니다. 그 결과 김정은 위원장의 위신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일 또다시 미북 정상회담이 실패하면 김 위원장의 위신은 회복되기 힘들 정도로 실추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주민들에게 제재 해제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제재 장기화에 대비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북한은 미국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북한은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두 차례 로켓 엔진 시험을 했습니다. 또 전원회의에서는 세계는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보유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re insisting that any compromises have to be on America's part. I think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미국의 탄핵 사태가 미북 관계의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사태로 정치적 외교적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미 하원은 이미 탄핵 소추안을 마련해 15일 상원으로 넘겼습니다.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기각될 전망입니다. 그렇다 해도 탄핵 절차가 마무리되려면 1월이 지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큰 협상을 하고 싶으면 탄핵이 종결된 2월 이후가 좋다고 워싱턴 소재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미북 간에는 비핵화와 체제 해제 조건을 둘러싸고 아직 커다란 간극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영변 핵시설과 비밀 핵시설을 폐기하고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는 이른바 영변 플러스 알파를 북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등에 대한 보상과 미한 연합 군사훈련 중단, 한국 내 첨단 무기 배치 중단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미북 양측이 이미 상대방의 입장을 파악한 데다 미국이 과거보다 적극적이어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변에서부터 협상을 하려는 북한과 적어도 영변보다는 더 진전된 조치를 원하는 미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은 뭐 비연도와 프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이제 영변이라는 공통 부분을 찾아낸 거거든요. 양측 간의 스톡홀름에서부터 양측의 지금 의중은 다 파악이 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초기 합의 정도도 전혀 불가능한 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주목할 점은 한국과 중국, 러시아가 미북 비핵화 협상 타결을 위해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미북 대화가 잘 안 되면 남북관계 개선이 앞서 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리는 한편 북미 대화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또 남북 간에도 할 수 있는 최대한 협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17일 유엔 안보리에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완화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한반도 정세는 2~3월께 커다란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미북 협상에서 뭔가 돌파구가 마련되면 3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 훈련을 중단하고 평화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실패하면 연합 훈련이 재개되는 것은 물론 비핵화 협상이 사실상 깨지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용기입니다.
미국의 외교 국방 수장이 미국의 유력 일간지 공동기고문을 통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데 대해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분담금 협상이 이전 협상과 일치하는 정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위원장은 한국이 공동의 안보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이노프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한국과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이 공동의 이익과 상호 존중에 기초한 이전 협상과 일치하는 정신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노프 위원장실 관계자는 17일 VOA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16일 미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에 올린 공동 기고문을 통해 한국의 노골적인 방위비 증액 압박을 한 데 대한 위원장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노프 위원장은 또 한국은 직간접적 기여와 분담 등을 통해 공동의 안보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발효된 올 회견연도 국방수권법에 담긴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에 관한 의회 입장문을 재확인한 겁니다. 앞서 폼페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기고문에서 한국은 한반도 미군 주둔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한다며 이런 비용이 증가하면서 한국의 부담을 줄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장관은 그러면서 현재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만을 담고 있으며 미국은 협정이 더 많은 것을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마친 지 하루 만입니다. 이노프 위원장실 관계자는 또 의회는 이번 국방수권법을 통해 행정부에 올해와 내년 두 차례에 걸쳐 3월 1일까지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한국의 직간접적 기여와 분담의 세부 내역을 금액으로 산정해 기술한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국방수권법은 한국과 일본, 미군 주둔 비용에서 미군 이전과 재편성 비용, 인건비와 운영유지비, 건설비용 등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부담하는 직간접적 비용과 분담금의 세부 내용 기술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이 신임 외무상으로 리선권 전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을 임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선권은 군 출신으로 남북군사회담과 고위급 회담 대표 등 대남 활동에 관여해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외교 전략을 총괄하는 외무상 자리가 리용호에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선권은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소속이지만 북한군 대외공작기관인 정찰총국 출신입니다. 리용호 외무상 임명 당시 차관급인 조평통 위원장으로 남북협상에 전면에 나섰으며 남북군사실무회담 북측 대표를 맡았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는 한국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 남북 고위급 회담에 늦은 조명균 전 한국통일부 장관에게는 시계가 주인을 닮아 관념이 없다고 말해 구설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4월 최고인민회의 이후에는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아 신변 이상설이 나왔지만 12월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 참석하면서 8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이 군부나 대남기구 출신을 외무상으로 임명한 적은 없습니다. 북한은 이미 관련 소식을 지난주 북한 주재 외국 대사관 측에 전달했으며 조만간 열릴 해외 공관장 회의에서 외무상 교체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와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 등이 베이징을 통해 18일 평양에 귀국했고 앙골라와 싱가포르 주재 북한 대사도 베이징 공항에서 목격됐습니다. 한국 통일부 측은 북한 외무상 교체 관련 사실과 관련해 확인 중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1.8%를 기록해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고 유엔이 새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누적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전망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경제이사국과 유엔 무역개발회의 등 여러 유엔 기구가 16일 공동으로 2020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의 경제 성장률 즉 실질 GDP 성장률이 1.8%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에 마이너스 3.5%, 2018년에 마이너스 4.2%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엔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아울러 올해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1.8%에서 2.2%로 소폭 오르고 내년은 2.8%로 좀 더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비자 물가 변동률은 지난해 4.8%로 전년에 4.7%와 비슷했고 올해는 5%, 내년은 4.9%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엔은 그러나 자세한 근거와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유엔 회원국의 1인당 총소득 규모를 고소득, 중상소득, 중하소득, 저소득 등 4개 국가군으로 나누면서 북한을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최빈국들이 대부분인 저소득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고소득 국가로 분류하면서 지난해 경제 성장률을 각각 2.2%와 2%로 추산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그러면 김영권 기자와 함께 북한 경제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유엔의 분석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존의 많은 전문가의 분석보다 긍정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의 많은 전문가는 북한이 최악이었던 2018년보다 지난해엔 약간의 개선 움직임은 있었지만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유엔의 대북 제재 누적 여파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습니다.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 누적액이 지난해에도 20억 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제재가 무역과 외화 수입에 충격을 주면서 시간이 갈수록 시장과 다양한 산업에 충격을 준다고 지적해왔습니다.
그래도 여러 분야에서 지난해 개선 조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 1월에서 10월까지의 북중 교역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하고 농업 작황도 과거처럼 나쁘지는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포착된 해상 불법 환적, 비공식 석탄 수출과 원유 수입, 중국의 접경지역 불법 활동 단속이 느슨해진 것, 또 북한의 장마당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도 개선 요인으로 지적됐었습니다. 하지만 제재 이전 수준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란 게 지배적인 분석이었죠. 수출이 90% 이상 막히고 외환 보유고가 해마다 10억 달러 이상 줄어드는 상황에서 성장률이 높은 반등을 하기엔 역부족이란 겁니다.
성장보다는 버티는 수준일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벤자민 실버스타인 미 외교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앞서 BOA에 불법 활동 등 제재 회피 수단들은 시간과 돈이 더 들어 나라 경제를 뒷받침할 만한 대규모 수익을 올리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김병현 서울대 교수도 BOA에 지금은 제재 이전에 축적한 내부 자원을 사용하면서 버티는 단계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는 북한이 지난해 -1%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엔 보고서에 관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17일 BOA에 미국이나 중국도 아직 지난해 GDP를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엔이 추정치를 발표한 것을 보면 정확성에 의구심이 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8%로 추산한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반대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면서 더 우려하는 건 0%로 보이는 1인당 GDP 성장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ou know, I wouldn't object to it. To 1.8% per growth year GDP growth, I would say is zero.
가뜩이나 낮은 소비 지출은 개선 움직임이 없고 일부 지역을 제외한 북한 정부의 내부 투자도 없어서 일반 주민이 느끼는 경기 체감은 최악이었던 2018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0%로 보이는 1인당 GNP 성장률 같은 이런 통계가 경제 개선과 자력 갱생을 강조하는 북한 정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경제 성장을 천명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겐 부정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출범 초기에 다시는 인민의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사회주의 부귀 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했지만 10년째 경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어떤 수치이든 간에 경제 성장률 5% 미만이나 0%에 머무는 1인당 GDP는 모두 김 위원장에겐 나쁜 뉴스라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북한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을 1.8%로 추정한 유엔 보고서와 전문가 반응을 김영곤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8월 아프리카 세네갈에 입국한 북한 의사들이 아직 현지 의료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의료 봉사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수대 창작사 소속 노동자들은 유엔 안보리가 정한 귀국 시한이 지났지만 아직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네갈에서 활동 중인 북한 의료진 30여 명의 근황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 의료진을 세네갈로 초청한 것으로 알려진 세네갈의 모 의료기관 관계자 페이스북에는 이들의 활동이 사진과 동영상으로 자세히 소개돼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들은 세네갈 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의료봉사에 나서고 있는데 영상자료에는 세네갈 현지인들이 북한 의료진들로부터 치아와 귀 등을 진료받거나 마사지를 받는 장면들이 담겨 있습니다. 동영상에는 자신을 의료진들의 통역이라고 소개한 북한 여성의 인터뷰도 나와 있습니다. 이 여성은 유창한 불어로 자신들을 만경봉 세네갈 친선치료센터 소속으로 소개하며 의료진들은 산부인과와 외과, 치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취재 결과 이들 의사들은 지난 8월 세네갈에 입국해 수도 다카르 모처에 집단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북한 의사들이 자원봉사를 위한 체류비자를 발급받은 뒤 의료허가를 신청했지만 아직 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의사들은 현재 거처로 사용 중인 건물을 병원으로 꾸민 상태지만 의료 허가가 나오지 않아 정식 진료 대신 의료 봉사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북한 의료진들은 한 달에 1, 2회씩 의료 봉사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의사들을 초청한 현지 의료기관 관계자는 1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의료진들이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세네갈에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의사들이 돌아갈 예정이라고 말했지만 그 시점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재 위반 여부는 세네갈 주재의 북한 대사관에 문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 국적자의 해외 노동과 외화 벌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 결의 2397호는 해외 모든 북한 노동자들이 지난해 12월 22일을 기점으로 북한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의료진 역시 제재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이들의 의료 활동이 자원봉사에 국한돼 제재 위반 논란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의료진들은 의료 허가를 받는 즉시 병원 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북한 의사들은 돈벌이를 하지 못하면서 자비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세네갈은 북한 만수대 창작사의 현지 법인인 코르만 컨스트럭션 소속 노동자들이 대거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나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비어있는 세네갈 현지에서 이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며 공사에 투입된 현장을 포착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들 노동자들은 안보리의 귀국 시한이 약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네갈 모처에 마련된 집단 숙소에 머물며 공사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오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핵테러를 막기 위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핵안보에 대한 정치적 약속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핵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국가와 테러리스트들의 악의적 행동과 핵테러를 막기 위해 국제공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15일 오스트리아에 있는 민간연구기관 비엔나 군축 비확산 센터가 주최한 핵군축 관련 행사에서 핵의 존재는 필연적으로 범죄 집단과 악의적 국가들의 관심을 끌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들의 핵 테러에 대비해 IAEA와 관련국들이 한 발 앞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핵 테러를 막기 위한 국제공조의 절실한 필요성은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IAEA가 국제협력을 이끄는 대표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월 개최 예정인 IAEA의 핵안보 국제회의 20에서 악의적 핵 사용자들에 대한 국제협력과 공조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핵안보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핵 위협을 해결할 정치적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IAEA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AEA가 공개한 핵안보 국제회의 2020의 주요 의제에 따르면 핵테러 행위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핵안보를 위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춘 기구에 대한 논의가 포함돼 있어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 규제에서 벗어난 핵 예상됩니다. IAEA의 핵안보 국제회의는 다음 달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지속과 강화 노력이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입니다. 4년마다 열리는 이 회의는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 2016년 29개 비정부기구 47개국 정부의 관련 부처 장관을 포함해 2,000명 이상이 참가해 핵안보와 법률, 규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전 세계 핵안보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이번 회의를 통해 핵안보에 대한 국제적 접근 방식과 향후 과제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호주 유학생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습니다. 자신은 허위 사실을 근거로 북한 당국에
최근 유학생이 최근 한국의 한 잡지에 이 북한에서 경험한 일에 대한 글을 실었습니다. 평양 유학 중 북한 당국에 억류됐다 지난해 7월 풀려난 알렉시 글리시는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에서 발간되는 월간 북한 단방기를 연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글리시는 그동안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피해왔다면서 나 자신의 말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AFP와 평양의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조선문학 석사과정을 밟던 시글리시는 지난해 6월 25일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가 9일 만인 7월 4일 석방됐습니다. 당시 북한은 시글리시가 유학생 신분을 이용해 간첩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글리 씨는 평양에 체류하면서 북한 전문 온라인 매체 등에 기고문을 실어왔습니다. 시글리 씨는 월간 북한 1월호에 실린 글에서 자신이 북한의 비밀 경찰에 납치당하다시피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었지만 이 북한 당국에 의해 허위로 기소를 당해 억지로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에 억류됐던 9일은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시간이었다며 언제 풀려날 수 있을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시글리 씨는 북한 당국이 자신을 억류해 조사하는 동안 어떤 교훈이라도 가르치려는 듯 계속 사죄문을 쓰도록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체포됐던 일이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면서 이 북한 당국이 북한 법체계의 허위성에 대해 확실히 가르쳐줬다고 말했습니다. 시글리 씨는 평양 유학 중 자신은 외국인을 두려워하는 나라에서 완전한 이방인이었다며 평양에서 현지인 친구들을 사귀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글리 씨는 북한 당국에 체포되기 전까지 북한의 교육 관련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통일 투어스를 설립해 활동하면서 인터넷에 건물과 음식, 포스터 등 평양의 다양한 모습을 올렸었습니다. 중국 연구학자인 호주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시글리 씨는 중국 유학 중 기숙사에서 북한 유학생들을 만난 것이 계기가 돼 북한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어에 능한 시글리 씨는 2018년 일본인 여성과 북한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인터넷 보안 해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가상사설망 VPN의 취약성에 대해 경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이 취약점을 이용한 랜섬웨어 공격이 급속히 늘고 있다고 밝혔는데 전문가들은 북한 해킹 조직이 이런 공격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국 시사는 지난 10일 일부 업체의 가상사설망 VPN 제품에서 다수의 취약점이 발견됐다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가상사설망은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인터넷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보안 프로그램으로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기업과 개인들이 선호하는 보안 해법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사의 경보에 따르면 가상사설망 제품의 취약점은 CVE-2019-11510과 CVE-2019-11539라는 두 개의 일련번호로 분류됐습니다. CVE-2019-11510은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공격자의 비밀번호 탈취를 가능하게 하는 취약점으로 주로 이를 통해 랜섬웨어가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공격자는 여기서 얻은 비밀번호와 원격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취약점인 CVE-2019-11539를 통해 사용자의 VPN 연결망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사는 실제 사이버 범죄자들이 이 취약점을 이용해 소디노키비 또는 레빌이라고 불리는 랜섬웨어를 퍼뜨리고 정보와 금전적 이득을 탈취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VPN 보안의 취약성과 공격 방법이 공격자들 사이에 널리 퍼지고 있다며 VPN 환경에 대한 해킹 공격이 더욱 잦아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시사는 경보에서 지난해 한 차례 주의보 발령에도 불구하고 VPN 서버의 보안 허점을 노린 공격이 악의적 해커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며 개별 사용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사는 지난해 7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와 펄스 시큐리티 등 VPN 공급업체의 제품에서 보안 취약점이 잇따라 발견됐다며 경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날로 증가하는 VPN의 허점을 이용한 공격에 북한이 적극 가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버 범죄 전문가인 비탈리 크레메즈 센티넬 랩스 수석 연구원은 VOA에 랜섬웨어 유포는 북한 해킹 조직이 가장 활발히 활동해온 영역이라며 시사가 지적한 VPN 해킹을 통한 랜섬웨어 유포에도 관심이 많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The victims should pay them to essentially whenever they hold their data hostage because of the ransomware attacks.
랜섬웨어를 통한 재정적 동기가 충분해 해킹 공격이 있는 곳에 북한이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해킹에 대해 연구하는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매튜화 연구원은 북한이 최근 해킹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잠재력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So maybe they would need to sort of adopt a new approach by, you know, choosing VPN network. Maybe if there's
북한이 VPN 해킹 등 새로운 접근 방식에 충분히 관심을 가질 것이며 특정한 목표를 갖고 VPN망을 이용하는 가상화폐나 은행을 해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튜화 연구원은 정부 시설이나 사회 기반 시설에 감시되지 않는 VPN을 통해 해커들이 침입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데 전문가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will admit that right now these VPN vulnerabilities are prime targets for cyber criminals, so people who would be interested in theft and that sort of thing. And that is
거의 모든 사이버 범죄자들이 VPN의 취약성을 노린 해킹에 관심을 갖고 있고 북한 정권의 관심과도 일치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VPN을 통한 해킹 피해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기업과 개인 사용자들이 VPN 보안 패치를 신속히 업그레이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875년 1월 20일 만종, 이삭 죽기, 씨 뿌리는 사람 등을 그린 프랑스의 대표 화가 장 프랑수아 밀레가 61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814년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에서 태어난 밀레는 농사를 지으며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19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림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31살 되던 해 밀레는 그림 우유 짜는 사람들과 승마 교습을 발표하면서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밀레는 18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농민 생활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1859년 밀레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만종을 발표합니다. 저녁 무렵 하루 일과를 마친 농부 부부가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그린 만종에는 당시 가난과 싸워야 했던 농민들의 삶의 애환이 담겨져 있습니다. 농촌에서의 삶을 주제로 많은 훌륭한 작품을 남긴 대표적 자연주의 화가 밀레. 밀레는 미술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채 1875년 1월 20일 61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993년 1월 20일 할리우드의 황금시대 영화와 패션의 아이콘으로 활동한 여배우 오드리 헵번이 63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1929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태어난 헵번은 1953년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주인공 공주 역을 맡아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할리우드의 요정으로 떠오릅니다. 이후 전쟁과 평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마이 페어 레이디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1950년대와 1960년대 영화계를 주름잡았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면서 오드리 헵번은 순수의 영화에 출연하며 만년의 삶 대부분을 유니세프에 헌신했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화려한 배우로서의 길을 접고 어린 시절 유니세프에게 받은 도움을 전 세계 어린이 1988년 유니세프의 국제 친선대사로 임명된 오드리 헵번은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전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유니세프와 마지막으로 간 곳은 800만 명이 굶주리고 있는 소말리아였습니다. 소말리아에서 몸이 많이 아파 여행을 마친 후 신체적 고통의 원인을 찾기 위해 병원에 간 오드리 헵번은 대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았지만 이미 암세포가 몸 전체로 퍼진 상태여서 의료진은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을 20일 오드리 헵번은 두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름다웠던 생을 마감합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뉴스입니다. 중국 중부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수도 베이징에서 2명, 남부 광둥성의 선전시에서 1명의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